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난 자에게 있사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1번 10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인영 성도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를 나무의 숨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의 숨 교회 이름처럼 나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의롭고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무의 숨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목사님께 보이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기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무의 숨 교회가 개편을 해서 1, 2부로 나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주 다른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각각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교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봉사, 재직 등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경제, 건강, 관계,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 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나무의 숨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해 하시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혜정 성도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각의 뛰어남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 항상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복음의 일에 항상 참여했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복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공동체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에 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것에 항상 참여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일요일은 은혜를 받지만 평일에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1년에 한 몇 달 정도 하임을 가까이 하지만 몇 달 정도 하임을 멀리하고 그래서 뭔가 쌓여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했어요? 너희가 신앙의 일에 너희가 복음의 일에 항상 참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였죠. 근데 이 좋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단지 칭찬하기 위해서만 편지를 쓰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뭔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숙제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할 때 그들의 부족한 면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빌립보 교회는 무엇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의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문장을 잘 보세요. 좋은 문장 같지만 여기 그 액센트가 있죠.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라요. 근데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막는 게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하고 허물없이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악해요? 아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무엇이 더 지극히 선한 것인지 무엇이 덜 선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숙제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고 그렇죠? 이 성도를 향한 따뜻한 심장이 있는 교회인데 무엇이 부족한 교회예요? 내가 지식, 총명, 우선순위. 그냥 바른 이해와 판단이 좀 부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좋은 진정성을 갖고 있지만 그를 갖고 있는 이해와 판단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을 봅시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지식과 청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상황들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를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시위대들에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이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알게 돼서요.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를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건 너무 멋있는 일이죠. 바울이 갇히니까 그래 내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 한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15절을 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래를 보면 17절을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한쪽 흐름이 있었어요. 한쪽 흐름은 바울이 투옥된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바울이 감당하지 못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이유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 기분 나쁘라고 바울 힘들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두 번째 이름은 이거였어요. 빌립보 교회 내에는 다수파가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을 따랐고요. 근데 소수파는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바울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근데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겠죠. 어떤 이유 때문이건 그 사람들은 바울이 싫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계속 빌립보 교회에 영적 영향을 계속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갔고요. 근데 바울이 투옥됐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 어떻게 바울을 잘 모르는 우리와 비슷한 세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바울의 영역을 조금 더 교회에서 내몰고 우리의 세를 키우려는 마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근데 바울의 이런 재미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재미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다수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수가. 사람이 힘들 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바울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감옥에 갔다고 하면 좀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고소해하는 걸 넘어서 아, 이게 왜 우리 영역을 한번 넓혀보자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저 사람들 얼마나 되게 아, 저 사람 되게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쾌했을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고 불쾌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대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대했겠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낮추어 봤을 거예요. 아 이런.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일정 부분 공격했겠죠. 야,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얘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세력을 확대한 것을 막자. 이런 식으로 그게 잘못된 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격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편지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수파라면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아, 니네들이 고생이 많다. 내가 그런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다. 걔들이랑 나랑 개인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걔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니 나도 기가 막히구나. 너들이 그들 가운데 잘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자. 우리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지가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편지를 막상 열어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를 싫어하는 소수파를 공격해요? 자기가 싫어서 전도회를 치면 소수파를 공격해요? 아니요. 바울은 그 문제에 지금 분노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다수파를 비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지금 화를 내고 그런다고? 그렇다면 내 입장을 밝힌다면 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 오히려 난 굉장히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 그래? 야 걔네들 나 거기서 목회할 때는 나 싫어가지고 예배 때도 구석에 앉아있고 막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더니 걔네들이 요즘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아,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네. 잘 됐다. 걔들이 이제 막 리더가 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을 케어하고 복음을 정하고 그런다는 얘기지. 좋은 일이네. 뭐 내가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뭐 아주 좋은 자극은 아니지만 영적인 일이라는 게 때로는 이런 세속적인 자극으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누가 좋아서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기도 하는 것처럼 걔가 내가 싫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는데 난 오히려 기쁘고 기쁜데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얘기해버려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이 다수파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 2장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이 다수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얘기예요. 다툼이나 분쟁은 누가 만든다? 분쟁은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세를 넓히고 싶고 자기가 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뭐가 문제야? 걔네들이 널 공격한 게 아니야. 걔네들이 널 비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툼은 너희들이 일으켰어. 걔네들이 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걔네들을 공격하면서 지금 다툼이 시작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다툼을 일으킨 거야 라고 얘기해. 네가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지적하기 시작한 게 다툼의 시작이었어 라고 얘기해. 그게 지적할 일도 아니었는데 난 오히려 그게 기쁜데 이쁘게 봐줘도 될 일인데 동기부여가 어땠건 좀 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냈으면 그래 좀 비켜주고 이제 이쪽은 니네 영역으로 펼쳐봐 가라 하면 될 것을 걔들의 의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빡빡하게 비판하고 걔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게 너희들의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허영이란 말을 써버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라면 이단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예 나를 허영심 있다고 얘기해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왜? 넌 걔들보다 좀 난 것 같아? 너 되게 지금 잘났나 봐. 너 그거 허영심이야.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듣기엔 이 전제와 이 논리 전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달랐지? 바울이랑 우리가? 바울이 그 이유를 뭐로 얘기해요? 바울이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바울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바울의 우선순위 뭐예요? 바울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니까 바울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바울의 우선순위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게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내가 다른 걸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생각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한테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생각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사실 너희들이 생각하기 첫 단추는 뭐냐면 너희들을 대적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를 대적했다는 거고 거기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 허영심이 들어가 있어. 네가 감히 나와 바울을 대적해가 들어가 있어. 저들이 잘못된 전도를 하니 옳지 못한 복음을 전해 사랑으로 돌보질 않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어. 단지 너와 나를 싫어할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접근이 완전 달라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요. 할례파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절에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아, 다 잘 지내란 얘기구나. 바울은 평화주의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3장 2절에 뭐냐고 하냐면 할례파 얘기를 하는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며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개 조심해. 그 당시엔 개가 그래도 또 무서웠어요. 커다란 개가 돌아다니면서 울었단 말이야. 개 조심해.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 조심해. 그리고 할례파들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걔네들은 되게 개 같은 애들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난 다 배설물로 여겨. 지금 배설물로 순화했지만 그렇죠. 사실 사람이 욕으로 쓰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배설물에 대한 거고 개, 동물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의 욕을 해요. 할례파들에 대해서. 그럼 할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평소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제 성경적 가르침을 나눠요. 보세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때? 젠틀해요. 품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도 되게 잘 대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게 잘 지냈어요. 내가 싫어가지고 난리가 난 얘네들이랑은 나도 싫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랑 관계는 안 좋지만 의로운 자들과는 너랑 관계가 안 좋다고 분쟁하고 너랑 관계는 좋지만 악한 자들과는 너한테 잘한다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평강이 없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잘 지내니 이상한 가치가 흘러들어와 평강이 없고 잘 지내는 사람들과 분쟁해버리니 그 분쟁 때문에 분쟁이 흘러들어와 평강이 사라진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예요. 좀 더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숙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 문제는. 저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극히 선한 게 뭔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구별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이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를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들을 덜 중요한 가치로 내부 총질해버려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가치로 분쟁해야 되는 사람들을 덜 중요한 가치로 잘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울이 보기엔 완전히 꼬여있는 거죠. 왜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가치 판단이 잘 안 돼요. 우선순위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는 잘 모르고요. 지식과 청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기준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나에게 나쁜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선량함의 자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의도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의도가 지금 안 좋아요?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의도가 좋은 교회예요. 의도는 한결같이 좋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착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의도가 좋으면 자기가 맞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도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의지고 정서예요. 판단은 맞고 틀림이에요. 지성이란 말이에요. 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어서 네가 오해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해석이 잘못되는 건데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고 하셔야 돼요. 내 의도는 내 틀림을 커버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선량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그러면서 이게 되게 공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준이 회복돼야죠. 기준이 회복돼야 돼요.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 일이냐. 이게 개인적 관계와 객관적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관계로 아, 난 마음에 안 들어 저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저게 틀린 건 아니야. 저랑 나랑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가 잘못한 거지가 있고 이게 때때로는 같지만 때때로 달라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시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애들이 지금 전도 열심히 하는 그거는요. 이쁘게 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할례파들은요. 굉장히 분노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노해요. 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더 중요한 가치. 아이가 있어요. 저는.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아이한테는 되게 잘해요. 이 아이한테는 되게 좋은 삶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이랑 격 있게 잘 지내려고 하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왜? 나랑 관계보다 얘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회를 사랑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아껴요.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되게 유익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그 사람 존중합니다. 근데 나랑 되게 좋아요. 근데 교회에 되게 해로운 사람이에요. 좀 그거 개입합니다. 왜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나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어떤 방향성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일이기도 하고 때때로 그 무엇인가는 그냥 나라는 사람의 이익과 이해관계 감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나를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기분, 내 입장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 기준하는 건 내 이익 아니면 기분인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나가서는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한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보다, 뭐 교회보다, 일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되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게 정말 맞다는 거에 내가 동의가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뭘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 나한테 잘했느냐 잘못됐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이 맞는가의 중심으로 판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나가야 하고. 그때 여러분들 인생에 진정으로 삶의 중심, 삶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숙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이 부분이 쉽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거든요. 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저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배워간다, 배워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4장에 남아있는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 그래, 내 관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을 생각해보자 라고 발상을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맞아. 그래? 그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입장에서도 맞겠지. 그럼 갑자기 내 생각이 더 강화되기만 해요. 이런 논리를 써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논리를 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불편한 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죠. 맞는 말인 듯 하지만 그 사이엔 100가지 단계가 일 수 있는 걸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겠지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모세의 누나가 나와요. 선지자였죠.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게 싫었어요. 자기 상식엔 지금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너무 지도자답지 않아. 게다가 그것도 국제결혼을 하는 건 더 지도자답지 않아. 그래서 그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누구니까? 누나잖아요. 결혼 문제는 누나가 왜 얘기를 못합니까? 누나가 얘기할 수 있어요. 동생, 내가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 누나 자격으로 얘기한다. 지금 그 결혼은 아니야. 나 이 결혼 반대일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런데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네 결혼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감히.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미래의 문둥병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 너한테 아무 말도 한 적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미래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게 너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뭐예요? 배움의 기도. 배움의 기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 구절만 보면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해. 다 될 거야. 뭐 이렇게 들리죠. 뒷구절까지 봐야 돼요.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은 뭐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예요. 이해가 돼서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돼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구절을 내가 어려운 일 있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전혀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앞구절은 뭐예요? 그럼 뒷절로 갖고 오히려 앞구절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왜 이렇지? 아 이게 왜 저렇지? 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게 틀린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기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신뢰죠. 여기서 감사는. 여기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는다는 건 기도해봐야 응답하지 않으신 때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어떤 응답.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배움의 기도예요.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우리가 정서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깨달음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발상, 새로운 뷰, 새로운 관점을 지혜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기분 불쾌한 일이 있어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지 않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한 단어면 발상이 완전 바뀌어요. 그럼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끝.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이 바라보는 뷰 자체를 하나님께 뒤집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단어 하나로 오고요. 관점 하나로 와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 젖어들어서 내가 돈 좀 버니까 내가 좀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돈 좀 없으니까 못난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내가 못난 것 같고 이렇게 세상 관점에 쩌들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라는 사람은 네가 어떤 관점을 바라는지 탁 해주셨을 때 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돈이나 평가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딴 곳에 문제가 있고 내가 완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냉정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줄 알아서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생겼어요 넋놓고 있고 원망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원망했다 용서했다 원망했다 용서했다 이러고 있다가 관점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매달렸지? 왜 내가 그걸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 근간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건 환경 해결의 은혜가 와요. 어떤 건 여러분들 정서를 위로하고 세임을 치는 은혜가 오죠. 하지만 어떤 건 여러분들이 틀 자체를 우리가 틀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한 여기엔 세임을 주실 수도 없고 위로를 주실 수도 없어요. 내가 잘못된 틀을 갖고 있어서 화가 나 있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순간 나를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동안 엉뚱한 방향으로 뛸 거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위로를 받고 열심을 내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를 가는데 세임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세임을 갖고 할례파랑 교제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들의 관점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이들을 배우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그 틀에서 거상이 전까지는 위로도 어렵고 세임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줄을 차도 위로도 없고 세임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배움의 기도부터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너무 맞아 보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맞아 보여요? 이 사람들보다 완벽한 구조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영이라고 불러요. 내 논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내 입장과 내가 살아가면서 생겨났던 철학과 내 패턴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매모호한 것 갖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함을 구할 때 80%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20%만 헷갈리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20%는 문제가 없는데 80%가 문제일 때 훨씬 더 많아요. 이상한 가치관과 판단과 패턴을 다 만들어놓고 그 패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가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 여러분 시스템이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건들지 말고 에러만 수정해달라?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하면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없고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고 이렇고 이러는데 제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랑 기본적으로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너무 확정적으로 자신감 없고 달리지 마시고 말을 더 쏟아내지 마시고 일단 화내고 보지 마시고 일단 참고 보지 마시고 화내든 참건 내가 막다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큰 죄자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걸 막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하고 싶을 때도 힘들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죄자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악한 욕망이 사라졌을 때 죄자유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우울하고 이 찌든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이 해소될 때도 죄자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죄자유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안 좋게 평가하고 안 좋게 판단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그 사고의 발상에 전환될 때도요. 그에 못지않은 죄자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이것들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질 거라고. 내가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해서 누군가에게 단절하고 피해주고 상처주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들에 막히지 않고 평균과 오해, 잘못된 판단에 막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이 지적인 은혜를 받을 때, 이 배움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의 은혜 없이는 사랑을 주셔도 풍성하게 가기가 어려워요.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돼. 하지만 이 배움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 직장에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엔 제가 틀렸는데 쟤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긴장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움의 은혜를 구하세요. 배움의 기도를 드리세요. 걔가 정말 틀리고 내가 정말 맞는지, 내가 정말 틀리고 맞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 전체 그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럼 그 갈등과 긴장이 사라집니다. 걔가 나쁜 사람이어도 갈등과 긴장이 사라져요. 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내 안에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된다고 했어요? 흠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흘러들어오는 것들. 여러분, 대부분 잘못된 것들은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잘못된 줄 모르고 불의인지 모르고 내 안에 합리화되어 있어서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스스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엇보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 넌 평강할 거야. 네 안에서 이 평온함이 흘러 넘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에 꼬여버려서 평강을 잃어버린 거야. 네가 이 은혜를 받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얘는 평강이 흘러넘칠 거야.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이에요. 이 배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편지가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서신이 도착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읽으면 회중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중 중에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 바울이 편지를 보내줘서 감옥에서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너무 따뜻하다 막 했는데, 막 그 따뜻한 마음을 듣고 있다가 내 생각엔 허영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들을 수도 있어. 허영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가마를 타고 다녔어, 귀걸이를 했어, 오늘도 전도하고 온 나에게 그것도 순수한 도로. 저 나쁜 의도로 전도하고 온 애들한테 좀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허영? 허영심? 아, 그건 저렇게 막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나처럼 비루하는 사람한테 무슨 허영이라는 거야. 아마 안 들렸을 것 같아. 제 생각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편지가 딱 끝났어요. 한 가지 반응은, 야, 바울은 역시 수준이 참 높으죠. 그렇지? 야, 역시 하나님 중심.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 대단하시다. 아우, 무슨 뜻이에요? 너나 해,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난 눈꼴신데. 아, 난 못해. 겸손을 가장하는 자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게 들려요. 아, 대단하시다, 바울.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다 진짜. 야, 이런 하나님 중심. 대단하네. 나는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어휴, 나라면 걔네들 가만 안 둬. 나라면 걔네들 안 봐. 그래,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면 얘네들은 내가 끊을게. 걔네들이랑 잘 지내라고 하지 마. 난 그건 안 할 테니까. 싫어. 너무 수준 높아. 불편해 죽겠네. 여러분, 빌립보서를 처음 해석됐을 때 제 감정적 반응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과 저를 동일시하고 제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상당수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 대단하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논리 전개를 하나 기쁘대 어우 난 못 기쁠 것 같아 너나 그렇게 하세요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하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아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번다 했구나. 아, 왜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적인 열망도 있고, 내가 사람에 대한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있고, 아, 내가 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번다 하지? 왜 이렇게 짜증난 일이 생기고, 화난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막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안 돼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생각이 맞구나 내가 생각하고 끝이구나 나는 내가 다 옳구나 내가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남들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내 입장만 고집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지 안 물어봤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진짜 지각에 뛰어나면 평강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식과 기대감으로 이걸 대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을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의 결론이 평온이 아닐 때, 평강이 아닐 때 내가 내 생각을 쭉 해서 생각이 다 끝까지 했는데 평강이 아니야, 결론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배우세요. 하나님의 생각의 결론은 평강이에요. 내가 쭉 생각했을 때 결론이 평강이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관대하고 이 문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평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배움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를 멈추시고 내 생각에 자신하기를 멈추시고 내가 너무 맞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고 세상이 이상해서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멈춰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작지만 세미한 음성 단어 하나 모든 발상을 바꾸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한 문장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2, 3분 정도 이 한 문장으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쳐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 가르치시면 저희가 새 힘을 얻겠습니다. 주님께 가르치시면 내가 새 은혜를 얻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주님께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나도 아는 자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멈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다 아는 사람일 리가 없고 내가 다 배운 사람일 리가 없고 내 생각이 다 맞을 리가 없는데 나는 내 생각이 다 맞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을 망쳐놓습니다.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주여 그럴 때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신뢰하오니 저의 각 성도가 주님 앞에 찾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은혜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 이제까지 있었던 내 마음의 번다함과 복잡함과 갈등과 분노와 답답함과 짜증들이 몰려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따르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갈 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성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